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호텔 인질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끔찍하다고 밝히고 테러 용의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호텔 공격은 테러리즘이란 악이 많은 국가를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면서 말리 테러 만행은 테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를 강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를 부추기는 혐오스러운 이념을 척결하며 테러 조직의 뿌리를 뽑을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오전 말리 수도 바마코에 있는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인질극은 12시간여 만에 말리 특수부대에 의해 진압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질 25명과 테러범 2명 등 모두 27명이 숨졌습니다. 알카에다 계열 무장단체 알 마라비톤과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는 이번 호텔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가 21일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동남아 국가연합이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인질극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행위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인용하며 이슬람의 핵심은 온건함이라면서 그 어떤 무슬림도 이에 불복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고 야만적인 이들은 어떤 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무슬림 다수인 이 말레이시아도 이슬람의 이름을 모독하는 새로운 악에 맞서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세안 정상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과정을 점검하고 22일 공동체 출범 서명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정부가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수도 브뤼셀에 중대하고 임박한 테러 위협을 입수했다며 브뤼셀의 테러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시민들에게 콘서트장이나 상가, 교통중심지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테러 위협에 따라 최소한 21일 하루 동안 브뤼셀 시내 지하철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연쇄 테러 공격을 가해 13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유럽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테러에 벨기에 출신이 일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벨기에 경찰은 이번 테러 용의자와 관련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사법당국은 특히 파리 테범 주범 중 하나로 벨기에 출신인 살라 압데슬람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데슬람은 파리 테러 직후 벨기에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의 한 탄광에서 불이 나 2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20일 밤 국유 석탄 기업인 룽메이 광업그룹이 운영하는 헤이룽장성 GCC 탄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구조인력이 투입돼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당시 탄광에서는 광부 3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16명은 화재 현장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며 화재 진압 작업 중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늦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북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콘서트장, 식당, 축구장에서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혹한 테러에 말을 잃었는데요. 국제사회가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8.25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인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심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찬성이 한 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었으며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 내용인데요. 결의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 5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결의안은 먼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할 것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 대표단도 참석했는데요. 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 대표단은 인권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미국 등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일 뿐 진정한 인권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 측 주장과는 다르게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총회 표결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 나흘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최근 서울을 방문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다음 달 미국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영어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의장국을 맡는 게 관료돼 있죠.
네.
한국을 방문한 킹 특사는 지난 16일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리에서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와 함께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유엔 산하기구 어디입니까?
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협약상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됐습니다.
네, 이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중국에 대한 비판, 어떤 내용인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위원회의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된다는 증언을 거론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상호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양자 조약이 유엔 고문방지 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보다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또 북한과의 상호 조약을 이행하기 때문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 같은 실태에 따른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신랄한 질문들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위원회의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중에는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중국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중국 대표는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대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사례와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 그리고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탈북자들이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 발견돼 중국으로 추방됐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자들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한 9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넘겨져 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9명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지난달 초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랴오닝성 선양에서부터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지대인 광시성 난닝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경을 넘은 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공안에게 넘겼고 이들은 한동안 억류돼 있다가 지난 16일 중국 선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중국 당국이 남방에서 적발된 탈북자들을 선양까지 이송한 이유는 이들을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지린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유엔 산하 고문 방지 위원회 비판과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관련 소식입니다. 실무 접촉 개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북측의 호응은 지난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한국통일부에 보냈다고 보도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북측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촉구해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호응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북한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동의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실무접촉을 가는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보다 하루 앞선 지난 19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아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하루 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지연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린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8.15 합의 이전이나 이후에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제의를 한국 측에서 계속 요구해 온 것이군요.
네, 그렇죠. 한국 정부는 8.25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지난 9월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당국 회담 예비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9월 21일 한국 측의 첫 당국 회담 예비 접촉 제안에 대해 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들이 남북 대결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답변을 이틀 뒤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두 차례 더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그동안 답신을 보내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예비 접촉 제안에 호응한 것이죠.
네.
아무튼 북측이 두 달 만에 당국 회담 예비 접촉을 수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선 실무 접촉에 나설 당국자의 격과 위상과 세부적인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처럼 소극적이던 북측이 예비 접촉,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전격적으로 나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회담 제안을 하면서 북측이 당국 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25 합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도 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외관계 등 상황을 파악하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북한이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실무 접촉은 남북 당국회담을 준비하는 절차일 텐데요. 이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먼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감 표명과 한국의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그리고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 평화공원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희망하고 있고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비 접촉인 실무 접촉을 거쳐 당국 회담까지 앞으로 얼마나 먼 여정이 될지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멀고 먼 여정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전망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면 한국 정부는 양측의 상호 관심사를 전반적으로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조찬 특강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와 소주는 결국 북측과 만나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남북 간 체육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재개하면서도 당국 간 회담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외교무대에서 한반도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네.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에 어떤 의제가 채택될지가 우선 1차로 당국회담의 성사와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당국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습니다.
남북한이 다음 주 판문점에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실무 접촉이 이뤄진 배경 또 이에 따른 남북한 당국회담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유엔 산하 유니세프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을 받아 예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난 18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북한 내 도시 57곳과 농촌 38곳 그리고 5개 특별 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15세 이상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결핵 실태 조사인데요. 대상자들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면담과 흉부 엑스선 검사, 결핵균 객담 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오노자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의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의 브라운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미화 140만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90만 달러를 세계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한 보건성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은 세계 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유니세프가 모두 구입을 마쳤다고 브라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까닭은 뭡니까?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결핵 발병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국적인 실태 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결핵을 통제하고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기구의 기술 지원으로 12개 나라에서 21차례의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실태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네, 현재 북한의 결핵 발병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2015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가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계략 환자는 11만 여명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에 442명꼴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다재내성 결핵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가리킵니다. 다재내성 결핵의 경우 치료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치료 성공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북한 내 결핵 환자가 2년 전보다 늘었고 다재내성 결핵 환자도 많아서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숙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연인이여 보내드립니다.
어느 계절에 우리 만나 못다 했던 얘기들을 다시 나눌까 둘이서 앉아있던 빈 벤치엔 사랑을 속삭이던 노래가 없네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말해줘요 나를 잊지는 않겠다고 그냥 이대로 날 안아주세요 어둠에 묻혀 애태우다 어느 순간 그대 손을 놓칠 것 같아 자꾸만 말을 붙여보는 내가 어쩌면 그대에게 아픔인 거지
en sécurité de tous les quartiers qui peuvent être concernés. J'ai également demandé qu'il y ait des renforts militaires. Ils sont en ce moment sur l'agglomération parisienn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연쇄 테러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을 향해 프랑스는 전쟁 중이라며 테러 세력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유약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테러의 배후인 ISIL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954년 프랑스 북부 루앙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18살 때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일찌감치 정치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국립행정학교와 파리정치대학을 졸업한 후 판사와 변호사, 대학 교수를 지냈고 1988년 프랑스 중남부 코레즈에서 사회당 후보로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후 퀼시장과 사회당 대표를 거쳤고 2012년 예상밖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시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프랑스의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회당 대표 시절 동네 아저씨 같은 후덕한 모습 때문에 별명이 보통 남자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몸무게를 15kg이나 줄이면서 이미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을 향해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SIL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시리아의 근거지인 라카에 대해 연일 공습을 퍼부었고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 전단도 파견하면서 더욱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런 대응에 대해 프랑스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다수는 지지하지만 전쟁을 언급한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의 분석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강경한 입장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 초 20%대로 저조하다가 지난 1월 파리 주간지 사옥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4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국제사회의 시선은 최악의 연쇄 테러 공격을 당한 프랑스에 모아졌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테러가 발생한 후 지난 일주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테러의 배후인 ISIL,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죠. 이들을 향해서 곧바로 군사응징에 돌입을 했고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협력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에서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파리에서는 프랑스 경찰이 닷새 만에 테러를 계획한 총책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급습을 했고요. 총책은 사망했고 또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하던 용의자 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이 벌어진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네. 테러가 일어난 건 지난 13일 밤이었습니다. 주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파리의 식당가와 공연장, 축구 경기장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테러범들은 3개조로 나뉘어서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습니다. 먼저 테러범 3명이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당하자 자폭을 했는데 여기서는 테러범들 외에 사망자는 행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경기장에는 이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관람을 하고 있었고
네.
폭발이 이제 경기장 외곽에서 발생하면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었죠. 거의 같은 시간에 다른 조가 파리 도심의 여러 식당을 돌면서 무차별 충격을 가해서 무고한 민간인 20여 명이 숨졌고요. 가장 많은 사망자는 파리의 명물인 바타클랑 극장에서 나왔는데 이곳은 평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요.
네.
이날 밤에도 미국 록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테러범들이 공연장에 입장한 관람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2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결국은 충격을 가해서 99명이 숨지는 최악의 테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쇄 테러로 인한 최종 사상자 집계는 사망 129명, 부상 350명이었는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최악의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7명이 죽었는데요. 6명은 자폭을 했고 1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후에 이 프랑스 경찰은 제8, 제9의 테러범이라면서 2명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공개 수배한 살라 압데슬람은 벨기에 국적의 프랑스인이었고요. 형인 실라 이브라임도 이번 테러 공격에 가담을 해서 공연장에서 자폭한 테러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닷새 만에 프랑스 경찰이 이번 테러를 계획한 그 총책이 숨어 있는 곳을 급습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찰의 체포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프랑스 당국은 테러 직후에 이번 공격의 총책으로 벨기에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를 지목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올 초에 벨기에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하다가 경찰을 피해서 시리아로 달아났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당국이 휴대전화 감청, 또 감시활동을 통해서 아바우드가 파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은신처까지 찾아내서 급습을 했던 건데 체포작전이 지난 18일에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망자 3명 중에 아바우드가 있었던 건데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만 하루가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랑스 당국이 신중한 확인 과정을 거쳤고 또 이 아바우드의 시신이 DNA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경찰은 이날 체포 과정에서 5천 발의 탄환을 발사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1시간 넘게 격렬한 총격, 또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요. 프랑스 경찰들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결국 7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숨진 3명 중에 2명의 여성이 있었고 1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결국 이 지문과 DNA 조사까지 걸쳐서 이번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데 일조를 했던 총책 아바우드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데요. 벨기에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파리에서 이런 끔찍한 테러를 계획하게 됐을까요?
아바우드는 지난해 초 ISIL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급진화했고 또 ISIL에 가입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27살의 나이에 사진을 보면은 과연 이런 테러 공격의 총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앳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이제 악마가 숨어 있었던 건데요. 아바우드는 이 벨기에 모로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요. 명문 학교에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학을 당했고 강도 혐의로 옥살이를 하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월에 당시 13살인 동생을 데리고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바우드에게는 벨기에에서 이 동생을 데려갔기 때문에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기소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또 그런 전력 이외에도 또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하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파리 외곽의 교회에 대한 테러 모의, 그리고 지난 8월 프랑스 고속철의 테러 시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고속철 테러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이제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죠. 테러범이 총기에다가 이제 총알까지 장진을 하고 난사하기 직전이었는데 마침 열차에 타고 있던 미군, 또 미국의 대학생, 또 다른 승객들이 저지를 하면서 이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미국 군인과 대학생은 나중에 프랑스, 또 미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ISIL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여러 차례 공습이 진행이 됐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을 다짐을 했고 특히 프랑스는 전쟁 중에 있다. 온 국민이 단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을 응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 라카에 있는 이 ISIL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 라카는 이제 ISIL이 지난해에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사실상 지휘부가 있는 곳인데 프랑스 국방부는 연일 공습을 가해서 ISIL 지휘소와 훈련소 등 여러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이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도 인근 해상에 파견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앞으로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세력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제 요청을 했고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ISIL 대응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쇄 테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이집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 기내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보인다고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17일이죠. 네.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지난달 말일이었고요.
네.
크렘린궁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보루티노프 러시아 연방보안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에서 직접 여객기 추락 원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여객기 잔해와 화물 등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고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러시아 정부의 이런 발표는 앞서 이번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 폭발물 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추측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죠.
러시아와 이집트 정부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에 실렸던 화물 등을 수거해서 추락 원인을 조사했는데 네, 그러니까 폭발물의 흔적이 분명히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루트니코프 국장은 여객기 기내에서 TNT 1kg급의 이 폭발력에 해당하는 폭발물이 터졌다면서 이 폭발물의 위력까지 언급을 했는데 또 폭발물이 터지면서 기체가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이로 인해서 여객기 잔해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실 네. 여객기가 추락한 직후에 ISIL 연계단체가 자신들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ISIL은 러시아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에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이집트 여객기에 장착한 것과 같은 것이란 이 음료수 캔 모양의 네. 사제 폭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게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코갈리 마비아라는 이 러시아 여행사 소속 여객기였고 여객기를 제작한 곳은 에어버스사죠. 에어버스사 A321 기종의 여객기였는데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를 이륙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고 있었고요. 이륙한 지 2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미 이제 고고도의 순환고도에 돌입한 상태였는데
네.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 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추락한 잔해로 발견이 됐는데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해가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고 또 미군의 정찰 위성에서 여객기 추락 당시에 폭발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격한 열 에너지 분출이 탐지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러시아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폭발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죠.
푸틴 대통령은 여객기 테러범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할 것을 다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범이 어디에 있던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할 것을 강조했고요. 또 이들에게 협조하는 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번 주에 라카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미 이제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ISIL보다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반군 세력들에게 공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서방국들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자국 여객기가 ISIL의 폭탄 테러로 추락한 것이 확인되면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서 30여 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런 러시아의 ISIL을 겨냥한 공습 강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서방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특히 러시아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파리 연쇄 테러를 겪은 프랑스와의 이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군사 협력을 직접 지시하는 장면을 국영 TV가 보도하게 됐는데 따라서 앞으로 서방과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지난달 이집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이 기내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보인다고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밝힌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죠.
네, 지난 19일에 이제 이틀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을 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줄여서 APEC, 영어로는 APEC 이렇게 쓰죠.
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을 비롯해서도 멕시코, 칠레, 뭐 여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21개 국가가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무역 규모를 다 합치면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북한은 회원국이 아닌데요. APEC의 목적은 이 자유무역 확대와 동반 성장인데 사실 이번 정상회의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됐고요.
네.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별도의 이 파리 테러 공격에 대한 특별 성명을 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 APEC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이 테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군요.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명과는 별도로 이제 매번 발표하는 공동 선언문에서도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경제협력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장과 번영이 테러리즘 또 급진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또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정상회의에서 로드맵이 제시가 됐던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 작업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뭐 당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또 영내에 더 광범위한 경제 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또 정상들은 이밖에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 또 태평양 지역의 여러 이 각종 이 자유무역협정에 조속한 타결을 공동 선언문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눈에 띄는 사안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역내 시장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고요. 또 세계 총생산에서 점점 더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개최국인 필리핀이 처음으로 제안한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대해선 일부 정상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개최국인 필리핀도 TPP 참여를 추진 중인데 미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TPP의 높은 기준 때문에 관심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무역 확대라는 목표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촉구하기도 했는데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TPP는 다른 자유무역협정들에 비해서 무역, 이 노동, 또 환경 문제 등에서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TPP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언급을 이번 회의 기간 중에 했는데 자유무역협정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가능한 많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은 이 TPP가 미국 등의 위주로 이제 주도가 되면서 TPP에 가입하진 않고 이에 대응해서 아태 자유무역지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발언이 이 TPP를 견제하는 그런 성격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 중에 TPP 가입국 정상들과 만나서 조속한 비준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TPP 비준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사실 반대에 부딪혀 있죠.
한국이 2025년도에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사실 APEC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이 회의 개최국을 미리 정해놓는데 이번에 2025년까지도 개최국을 확정을 했고 한국이 지난 2005년 부산 개최에 이어서 다시 개최국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참고로 내년 회의는 페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입니다. No matter who you are, you have a soft spot for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 호감을 갖거나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Well, let's hear if Mike has a soft spot for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먼저 제가 친구 마이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입니다. Listen carefully.
Actually,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and I tend to bend over backwards for my girlfriend, whether that's going to pick her up or, you know, bringing her dinner or, you know, helping her clean her house when she's got a lot of work to do.
Aww.
I'm kind of a sucker.
Oh, you know what? I got to bring my guy friends to learn from Mike.
네, 마이크는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Soft spot for girls. 여자의 매우 약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라이드, 저녁, 청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or something 인데요. Soft, S-O-F-T.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고요. Spot, S-P-O-T. Spot는 특정 부위,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하면 누구누구에 대해 약한 부분이 있다, 즉 누구누구에 약하다 또는 누구누구에 호감을 갖다는 뜻이 됩니다.
To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is to feel a lot of affection for someone or something. For me,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especially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For instance, last week I was getting some groceries and I saw an elderly couple holding hands and oh my gosh, that just melted my heart. So when I say that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this means that I have a caring feeling for or have sympathy for them.
네, 저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약한데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호감이나 연민을 느낀다는 뜻이죠.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누구누구의 약하다, 호감을 갖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ctually,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and I tend to bend over backwards for my girlfriend, whether that's going to pick her up or, you know, bringing her dinner or, you know, helping her clean her house when she's got a lot of work to do.
Aww.
I'm kind of a sucker.
Oh, you know what? I got to bring my guy friends to learn from Mike.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마이크가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누구누구에게 약하다 또는 무엇무엇에게 호감을 갖다.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사랑의 추억연과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